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마태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참 마태복음 5장은 귀한 말씀이죠. 팔복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른바 산상수훈, 산상설교가 시작되는 첫 장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산상설교의 각 장을 따로따로 연구하기 앞서서 먼저 전체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크게 네 종류의 설교를 하셨어요. 마태는 그 중에서 세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죠. 첫째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타나는 산상설교고, 둘째는 13장,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있는 이 은밀한 비유 설교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24장에서 25장까지 나오는 감람산 설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상 설교는 뭐니 해도 왕의 포고문 아니겠어요? 그리고 비유 설교는 그리스도께서 거절당하심으로 천국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증거를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감람산 설교는 예언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흔히 종말론적 설교라고도 말하거든요. 미래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설교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고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 네 번째 설교가 나와 있는 요한복음,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중보로서의 관점에서 새로운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이것을 다락방 강화다, 이제 다락방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걸쳐서 기록된 우리 주님의 설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 말씀이, 그러니까 마가 누가복음에도 조금씩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여기에 적힌 말씀을 반복해서 청중들에게 전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단지 그 일부분만을 기록한 것이죠. 이것이 다른 경우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뭐라 그럴까요? 좀 마태의 기록도 아마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전부는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의 말씀을 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여기에 기록은 오늘날 우리의 배움이나 깨달음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성숙해 나가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뭐 충분한 내용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상설교의 서론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뭐라 그럴까 좀 극우파나 극좌파가 정상적인 정치를 펼 수 없듯이 성경 해석을 하는 신학자 중에, 또는 그 신학자들 중에도 너무 왼쪽에 치우치고 또 너무 오른쪽에 치우쳐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러한 태도는 산상설교를 해석함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태도인데, 예를 들어본다면 자유주의 신학자는 극좌파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유일한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거든요. 그들은 이것이 교회의 기독교의 핵심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고요. 물론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다 중요하지 요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이것은 우리 주님의 중요한 가르침이긴 하지만 사람의 영혼의 문제에 가장 결정적인 말씀은 죄송하지만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이 되어진 것이지 이 말씀이 십자가의 은혜를 넘어설 수 있고 우선할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예를 들어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말하는데 기독교의 메시지를 산상설교로 축소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산상설교 속에는 없음을 우리가 죄송하지만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한 언급이 산상설교에는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산상설교가 무엇일까요? 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셨거든요. 성도 여러분은 복음은 산상설교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산상설교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떠한 삶의 표준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주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주신 표준인데 여러분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요? 거기 미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러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구세주를 우리가 모시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판단을 해도 저는 뭐 그것이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믿을 때 은혜 가운데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지 않다면 이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 메시지를 산상설교로 축소시키려는 극좌파의 견해는 성경이 그 어떤 환경 아래서도 허락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극좌파만 문제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극우파의 견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극좌파의 견해와 정반대로 산상설교를 마치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개밥의 도토리 정도로 생각을 한다고요. 평가절하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과 산상설교와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산상설교에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상설교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라고 일축해버리고 있습니다. 실은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도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더 이상 저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는 좀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로 저들은 말씀을 성경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산상설교에 복음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생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을 행위의 표준으로 제공하는 것은 실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약 거기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그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에게 말해주는 것.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 오리를 가자하며 심리를 가고 이게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산상수훈이 삶의 모토로서 삶의 자세로서 지켜지는 사람 그건 너무도 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입니다. 산상설교는 아주 높은 수준의 율법입니다. 사람은 구약의 율법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세상에 속한 그가 어떻게 가장 높은 수준의 율법인 산상설교를 지킬 수 있겠단 말입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원동력이 산상설교에는 발견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떤 딱딱한 이론적인 윤리의 표준만을 제시하기 때문이죠.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한 삶은 산상설교에는 언급이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로마서 8장 3절 4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산상설교에서 그런 가르침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사역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모순되지 않고 고도의 윤리적인 표준과 실천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진정한 자세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대원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 자신의 힘으로는 그 원리들을 결코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그것들을 지키게 해줄 능력을 찾아 다른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산상설교에서 제시된 원리들이 빛을 내는 놀라운 전구이기는 하지만 빛을 발할 능력을 주는 발전기는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빛이지 전구는 아니란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해 누가 주와 같으리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주밖에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밖에 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 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밖에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밖에
내겐
주밖에 내겐 주밖에 없네
경배하리
주님과 같이
주
나라의 마음 만지는 전능하신
주
주님밖에 난 없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산상수훈을 바라보는 좌파적인 아주 극단적인 또 우파적인 아주 극단적인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모두 다 배제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산상설교의 그러므로 가장 큰 목적은 사람들 앞에 왕국의 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지금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분의 길을 예비하였고 왕은 자신을 따르도록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왕국의 법을 반포하십니다. 그것은 왕의 포고문이요 평강의 왕의 강림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법과 아름다운 그러한 역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사람들 앞에 왕국의 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지금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세례요한은 그분의 길을 예비하였고 왕은 자신을 따르도록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왕국의 법을 반포하십니다. 그것은 왕의 포고문이요 평강의 왕의 강림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분이 명령하는 바를 행하고자 할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는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순복할 수 있단 말이죠. 다투며 거스리는 세상에서 산상설교를 억지로 지키려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계명들 중에 오직 두 가지를 여기서 강조하셨습니다. 뭐지요? 살인하지 말지니라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로 14절에 두 계명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고도의 수준으로 아주 높이신 것이 이 두 계명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죠. 대답은 아주 명백한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단지 두 가지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만 분명히 그분은 높여야 할 고도의 수준까지 각 계명들을 다 높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모세율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최고 수준인 산상설교에 의해 사람들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확신하건대 산상설교에 관한 마태의 기록은 그리스도의 실제 메시지의 골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가 예수님의 실제 설교에 있어서 전체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산상설교를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4등분 해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적어 놓으시면은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첫 번째 구분은 천국의 주제와 자신과의 관계로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는 팔복이 들어있는 내용이잖아요. 두 번째는 천국의 주제와 율법과의 관계로 첫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고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5장 17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6장 전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타인과의 관계로 7장 전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로 5장 1절에서 16절, 율법과의 관계로 5장 17절에서 48절,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6장 전체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 타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7장 전체가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상설교의 처음부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복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복들을 존재라는 말로 해석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로 말미암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점에 더욱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존재로 말미암는 복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더욱더 주목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주제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이 팔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들은 복 있는 사람들의 인격적인 특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장 1절. 이 5장 1절은 강론들이 왜 산상설교라고 부르게 됐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산상설교를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그분의 제자들에게만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앉은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무리에게 정말로 주시지 않았다 해도 그분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설교는 간접적으로 무리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세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먼저 그리스도께 나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은 사실 정지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곳에는 지금 씨앗이 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할 사업이란 바로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3절을 가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방법에 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다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12절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이 12절 가운데서 9회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시편도 동일한 말씀으로 시작되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편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모세 율법의 저주와는 아주 대조되는 말씀이라고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면 그들은 백성을 축복하는 그리심산에 서 있어야 한다고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주는 에발산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쉽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산상설교에 비롯된 축복은 에발산에서 선포된 저주와 명확히 대조가 됩니다. 산상설교에서 말미암은 축복은 그리심산에서 비롯된 축복을 훨씬 능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러한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서도 구원받은 죄인만이 그의 심령의 가난함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산상설교 자체는 사람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대신 그들로 자랑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것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자신의 신조로 삼고 있다고 떠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이럴 때면 산상설교는 그를 위선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랑 속에 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자신의 심령이 가난함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산상설교에서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천국의 시민이 되는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려 하셨어요. 그들은 이미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심령이 매우 가난한 자들이며 영적 파산자들이지만 금보다 더 귀한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서 표현하고 있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항상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라고는 말씀은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에게 분명한 유익이 있음을 즉 영적으로 부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 두란노 컬러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 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320-0460번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